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2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회복 또 회고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표대로 세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21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의 표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우리의 교회가 지향하는 표대대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표대로 정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은 당연히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역을 보았겠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핵심 사역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성전을 맡은 제사장이나 또 회당을 맡은 서기관, 율법을 맡은 랍비들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또 예수님이 흥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먹는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혁신적인 말씀 사역 치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를 개혁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은 굉장히 능력 있고 파워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와 비슷하게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잃은 채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학을 이기지 못하고 전통과 그냥 교리에 매여서 지탱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가 종교적인 전통과 죽은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날 성령으로 인도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교리를 주장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에게 익숙한 흥가족 부대의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늘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계속 묵은 포도주가 좋고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수록 교회는 정체되고 핍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이미 다 세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가져오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될수록 또 조직화될수록 그 가족부대를 바꾸지 않으면은 흥가족부대가 되어서 경직되고 전통화되고 교류화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늘 새로운 사역을,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면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주는데 흥가족부대를 가지면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흥가족부대의 종교인들을 개혁하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이 하신 본질적인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회복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이 사역을 더 활성화해서 종교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포도주를 먹는 성도들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시행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성경 기록한 대로 우리는 먼저 전파하는 사역을 먼저 봅니다.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전파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대상, 지역, 신분, 연령, 성별,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전파는, 복음 전파는 어떤 시대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장소, 또 직업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될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즉 교회는 그 복음을 이 시대가 안 듣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 안전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배척하든지, 이 시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 전혀 맞지 않아도 복음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시대가 하도 악화해 가니까 성경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성경은 다시 기록돼야 된다. 성경도 개정판을 내야 된다. 이런 사단의 소리가 많지만 그거는 세상이 하는 소리고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이 시대에 적용돼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러나 단지 그것을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첫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큰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의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없고 1년 내내 가도 영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되는 일도 없고 회개하는 역사도 없고 변화되는 역사도 없고 그러면서 숫자는 자꾸 늘어간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은 단지 사회운동을 하는 종교단체일 것입니다. 교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는데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는 하지 않고 매주 교회만 주일날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1년 동안 다니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도 구원되지 않았다?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소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나가지도 않는 삶을 사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죽은 영혼이 뻔히 있는데도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늘 강단에서 세상 이론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사람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는 그런 세상의 일, 세상의 말, 세상 이론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영혼을 그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교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눈물을 쏟아내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감동해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말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찡하게 하고 눈물을 빼게 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밌기는 한데 변화는 되지 않아요. 구원은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는 사회단체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전하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레코딩해서 틀어주지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말씀이 교회에서 전파되어야만 영혼이 구원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말씀을 재료로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강으로 다녀서 교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일마다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생명 없는 혼적인 설교를 하면은 자기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을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타종교나 불교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혼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 이론적인 설교, 인간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종교화 되죠. 세속적인 신앙이 되죠. 인간적인 신자가 되죠.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고집 세고 혈기 있고 거짓되고 세상에 나가면 무기력해지고 그게 그 증거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오늘날 그런 교회들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긴 하되 예수님 말씀에 오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사람의 유전으로 가리켜서 즉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리킨다. 사람의 전통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유전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도 가리키고 설교도 하시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차이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검무익하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설교를 365일 날 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들은 육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인데 그건 그들이 육으로 인간적으로 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그들과 틀린다. 그것과 틀린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가진 사람에게 새 포도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세리 같은 낙한 죄인도 변화돼서 구원을 받고 창기 같은 죄만 짓던 사람도 인생이 달라지고 일곱 귀신이 들린 귀신 들린 이 여인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왜? 영이요 생명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전통에 매여서 전통을 잘 지키고 예배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조직을 잘 운영하고 전통이나 교리를 가리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파되어야 되는데 전파되는 그 내용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첫째 증거입니다. 아무리 뭐 숫자가 많고 좋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이고 합당한 교회라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팀셀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팀 안에 나의 셀 안에 내가 1대1 하는 영혼 안에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팀셀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한 영혼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내 말을 듣고 생명이 구원되는 생명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셀에 모여 있어야 그 셀이 생명력이 나타나겠죠. 아무에게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아무에게도 그런 복음의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그 셀과 팀이 어떤 모임이겠어요? 우리는 21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의 핵심 첫 번째 전파되고 그래서 생명을 넘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쳤다.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영혼이 구원된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어떤 직업, 어떤 지역, 어떤 인종 차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를 더 깊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허락된 사람에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중한 거룩한 그런 진리의 지식은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진주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는 던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주를 가지기를 원하고 찾고자 찾는 사람에게만 진주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사역의 두 번째 차별성입니다. 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가? 아, 첫 번째 전파돼서 구원 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아, 이제는 천국 가면 끝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 고생하면서 꼭 교회 틀에 맞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보세요. 예수를 믿긴 분명히 믿어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차이는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간다는 차이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에 나서 살아가는 스타일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과거에 우리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런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의 훈련인 것입니다. 새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밥 먹는 거, 걸음마 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성숙해지지 않아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었어. 그런 세상 어둠에 사단에게 속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인격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에요. 아드바른 유모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또 목회 같으면 큰 목회를 하면은 이것이 뭐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아요. 이것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속을 보세요. 이 일은 거룩한 일은 엄청나게 한데 그 교만이 충만하고 이 일을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자만해지고 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가 강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정반대예요. 일만 예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다. 근데 인격은 형편없어요. 왜?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인격이 없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뭐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크게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런 일은 하나님이 그냥 천사 한 사람만 보내서 하면은 우리가 평생 할 일을 한 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우리를 일하는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일 잘하는 사람을 먼저 제자로 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죠.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을 사원도 뽑고 학교도 뽑고 선택합니다. 사람을 선발할 때 그래서 명문 가문에서 명문 대학을 나와서 좋은 재능과 놀라운 스펙을 가진 이런 사람을 왜 선발합니까?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발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강남권 애들을 학군 좋은 데를 보내기도 하고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그런 이유가 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잘 선택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신앙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의 의와 교만이 드러나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명문 도시인 예루살렘, 그 당시 명문 가문의 제사장들, 명문 학통을 받은 율법 학교를 나온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아무도 제자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세상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인격이 되질 않아. 아는 것은 많아. 그건 인정해. 일도 잘해. 그건 인정해. 그러나 인격이 되질 않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큰 일을 하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십일조도 내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랑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그러 아무 스펙이나 능력도 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보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해왔고 이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빌어 수십 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스스로 내가 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감추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영적으로는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갖다 세워주셨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었어.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해도 똑같이 출발해도 왜 리더로 세워지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잘못 봐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못 알아봐줘서 그렇겠습니까? 또 리더를 세워주어도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이 그냥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괜히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괜히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삶을 사니까 부활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중에 제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아도 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 문제와 같습니다. 즉 제자가 되지 않으면 따를 수는 있고 섬길 수는 있어도 문제는 끝까지 남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 끝에는 항상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복음서에 한번 보시면은 첫째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 어디 가든지 무리들이 수없이 따랐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해서 좀 쉬려고 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보통 열성분자들이 아닙니다. 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도 3일씩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참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사람이죠.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따라다니는 자체만 볼 텐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무리들만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이 왜 따라다니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하고 보는 눈이 조금 다르시죠. 근데 왜 따르는가를 봤더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들켰죠,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군중들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표적이란 뭐겠어요? 표적. 오병이어도 표적인데 병 나는 것도 표적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무리들이 배고프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걸 뭐 예수님이 나쁘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전도할 때 전도용품 얼마나 많이 돌리는데. 떡을 준다고. 떡 받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게 잘못은 아니죠. 떡을 통해서 떡 먹기 위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었으면은 오병이어로서의 떡을 그렇게 엄청나게 먹었으면은 그 떡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아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본 거예요. 아, 저 양반 떡 잘 주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떡 줘야지. 그래서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용품 가지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나가면서 그 떡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떡 먹으러 오는 거지. 그냥 떡만 먹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떡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떡 받으러 와요. 떡 먹고 죽을 인생.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왔어요. 문둥병도 나왔고 혈류병도 나왔고 중풍병도 나왔고 눈먼 자가 나왔고 말 못하는 자가 나왔고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병만 딱 고침 받고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병 나면 또 와. 예수는 믿지는 않아. 그냥 의사 수준을 믿는 거지. 그러니 그들이 떡을 먹어도 그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프고 병을 놔도 다시 재발해서 또 아프고 반복해. 그다 떡 먹고 죽고 병 나다가 병 다시 나서 죽는 거지. 표적을 볼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달라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다 실망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난 떡 먹으러 왔는데 뭐 떡은 안 주고 내가 떡이라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이렇게 군중들은 자기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떡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떡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좀 결혼 좀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 떡 먹을 목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합니다. 떡 바라고. 떡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겠죠. 떡 신앙입니다. 그 말은 떡이 없으면 그 시로 신앙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떡신앙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나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에는 또 종교인들도 꾸역꾸역 찾아와요. 별로 반갑지 않는 손님들인데 항상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은 학식도 많고 지위도 있고 사회 저명 인사들입니다.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들이 나온 목적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시험거리를 찾아 고소하여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즉 악한 동기로도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죠. 항상 그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예수님이 하는 데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악감을 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부정적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악하게 보고, 종교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잘못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주목적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율법을 피한다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주면 귀신 쫓았다고 귀신 들렸다고 또 비난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성경은 시기심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도 드리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종교인들의 신앙은 기쁨이 없어요. 항상 노예야, 고역이야, 일입니다. 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싫어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교회를 꾸역꾸역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 중에도 아무도 제자로 택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은 뭐 상류층의 바리새인 종교인들 있지만 바리새인들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고 바리새인들 가까이 말씀을 듣기도 힘든 이런 천대받는 백성들, 세리들, 창기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또 예수님은 화려한 종교적인 명문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많이 사역하기보다는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천대시하는 시골 지방,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많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는 아주 촌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자기 제자를 택하는데 아무 스펙도 없고 뭐 명문 가문도 아니고 명문 학교 출신도 아닌 갈릴리 시골의 허접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가장 많이 세웠죠. 그리고 그 당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세리를, 세상에 세리를 자기 제자로 세우는 스승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세리를 내 제자로 택한다. 그 선생은 정말 그 세리와 같이 비난받을 선생이죠. 어디에 제자 삼을 사람이 없어 세리를 제자로 삼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이게 헌가족 부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어디 천하에 못된 저 세리 같은 자를 제자로 삼느냐. 그런데 그들은 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삭군과 아비를 버리고 즉시 따르고 세리도 자기 먹고 사는 생존의 수단인 세리 하다간요 딴 직업 가질 수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유일한 그 세리 직업인데 예수님 부를 때 그 직업을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턱없이 자격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자기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세리들이 뭐 예수님이 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을 택했어요. 놀라운 새 포도주의 생각입니다.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게 따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교회가 이런 주님의 기준으로 따르지 않으면 자성자박이 돼서 그것이 교회의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유혹은 항상 있거든. 세상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목회자도 좀 똑똑한 사람, 그래도 말도 좀 버벅거리지 않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뭔가적으로도 좀 상식이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싶죠. 항상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천하에 쓸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운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격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마다 판단하고. 그러니 그것이 세운 자에게 그대로 그 아픔이 들어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세운 방법이 아니라 흥 가족 부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터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자기는 그 거룩한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진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군중이나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제자가 되어야만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됨을 안다 그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근데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큰일 한다고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하는 사역.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항상 병행해서 하신 것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 병자들을 고쳤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냈죠. 마음에 상처난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셨죠. 연약한 자, 마음이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셨죠. 이것이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친 많은 질병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많은 질병들 가운데는 멀쩡한 사람 안에 귀신들이 들어옴으로써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못 듣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여러 병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치유라 그러면은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병 고쳐서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성경에서 말한 치유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소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도 구원 치우고 상처 치유도 치우고 영적인 치유도 치우고 모든 치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는 단지 병 낫는 차원의 물리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 차원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저 예수님이 귀신에 들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아, 눈 떠서 좋겠네, 아, 이제 말해서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므로서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고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이 교회의 본질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앞에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세 번째 치유하는 이 사역까지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럼 바리새인에게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임하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를 멸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만 진정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는데 왜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있어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될 뿐더러 개인도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돌파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 질병에 시달리고 맨 영적으로 묶여있고 맨 악한 종교 생활에 매여서 무기력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이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눌리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묶여 있으면 어둠의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짜증나고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고 혈기 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런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모몽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왜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어. 복음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서 왜 내 안에 아직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이 교회에 나오시되 군중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군중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떡 먹기 위해서 남아있지 마세요. 교양 생활하기 위해서 마음의 단지 위로 얻기 위해서 세상 것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군중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떡 먹고 죽는 인생이 됩니다. 떡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갈 차별을 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더더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으세요. 종교인들의 갈 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군중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론만 있어요. 종교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교리만 있을 뿐이에요. 율법의 교리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사건,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인생입니다. 뭐 주님 때문에 떡 얻어먹고 뭐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더 큰 갚을 수 없는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재물로 드릴 때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붙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